예,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을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도 5장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계셨다고요?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고 그 두루마리 앞뒤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그 모습이 어떠했나요? 그냥 두루마리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가 예,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두루마리라는 헬라어 단어. 책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비블리온. 어떤 영어의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그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냥 책, 두루마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블리온, 책이라는 뜻의 바이블. 이 두루마리는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이 쓰여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죠?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가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가리켜 기록되었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 태초 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두루마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이 두루마리가 증거하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루마리의 인을 떼거나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을 시작부터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 그 두루마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 외에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실 분도 없고, 인을 떼실 분도 없고, 펼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의 인을 떼거나 펼 자가 없었기에, 즉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기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도바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중에는 당연히 없고, 천국에 있는 24장로들, 그룹 천사들,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도 그 인을 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이게 좀 희한하죠? 천국에서 지금 요한이 크게 울고 있다. 이 내용이 참 너무 좀 이상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크게 운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아직 천국에서 누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자기 백성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기쁘고 눈물이 다 씻기고 애통하지 않는 곳인 이유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냥 그것이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거 더 많이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즐겁고 즐거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 물론 여러 가지 직접 받는 형벌도 있지만 거기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으로. 심판자로서는 계시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슬픈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런데 가장 기쁜 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지금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만나고 얻고 소유하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 없는, 예수님 빠진 인생 절대 기쁨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우리의 슬픔이 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시련을 만날 때도 예수님 온다 간데 없고, 또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삶 속에서 또 예수님이 온다 간데 없고, 내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도 예수님이 온다 간데 없어요. 그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의 현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의 그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마치 그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구약의 시편을 보면 그냥 언제까지일까 하면서 부르짖으며 슬피 울었던, 크게 울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왜? 아직 누가 안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울부짖는 모습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을 봐도 마치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기 전에 구약의 현실을 증거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표와 모형으로 구원을 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를 더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런 모습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 나타나시느냐. 그렇게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때에 이제 놀라운 반전이 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절에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마라.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다. 울지 마라.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다 이기셨다. 울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 사자,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다. 우리의 눈물을 닦게 될 오로지 이유, 예수님, 그분이 달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해 주시는 정말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울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다윗의 후손이 다 이기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리고 6장부터 보면 그 두루마리를 봉한 일곱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영원한 천국 구원을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이제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절 말씀 그리고 이어오는 6절, 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전체 4장, 5장 말씀 중에 가장 극적인 말씀이고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지금 빵빠라바 하면서 이제 그분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선포되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정말 강한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사자같이 힘세고 강한 모습을 한 분이 나오실 것으로 기대되지 않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오시. 그러면 그냥 어마어마한 분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6절에 어떤 분이 나오고 계시는가?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 선포되는데 누가 나오고 계세요? 그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놀랍고 또 우리 마음이 좀 뭉클하지 않나요? 주님의 천국에서의 모습, 영광에 이르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인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고요. 승리하신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것도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느냐. 너무나 무기력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신 잠잠히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분이 이기셨다. 매치가 잘 되나요? 일찍이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것으로 이기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십니다. 여기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긴 자는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누구 자리에서 누구를 대신하여 이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다윗의 뿌리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김도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뭐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보다 더 강해지고 그게 이기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무기력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기심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 강함, 정말 우리도 이 유다지파의 사자 같은 예수님처럼 강함, 그리고 승리,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속에 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순종하며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긴 강한 자들로 세상에서는 망한다 할지라도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를 것이에요. 천국에 이른 성도들의 모습이 다 세상에서 강하고 자랑할 만하고 이런 자들이 올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자들이 올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 같은 모습. 이게 참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메시지지만 이 세상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떻게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신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주님이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해놓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역임을 받는 삶,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래요. 누구 닮은 삶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다 보면 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참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나중에 그 두 증인이 예수님의 참교회로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 죽는데 예수님처럼 일찍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복음 전하다가 그냥 없어져요. 세상이 박수치고 난리치고 핍박하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처럼 죽는 걸로 끝나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마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사실 우리 외에 누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나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죄도 사망도 사단의 권세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강한 자들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김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린도전서 살펴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거리끼고 미련한 분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거리끼거나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요.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며 경배할 수 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그 영광의 성자 하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지금도 천국 가면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섬기며 살 거예요. 그분이 내 영광과 내 감사와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뭐라 그러냐면 유다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로 부르시잖아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죠. 먼저 그 유다지파의 사자는 어디서 나오는 구절일까요? 사도 요한이 그냥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걸 인용하는 거죠. 창세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49장 8절에서 10절. 예, 창세기 49장. 지금 뭐, 이, 마지막에 야곱이 예언의 말씀으로 열두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유다 지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4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세워지고 통치자가 세워질 것인데 실로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왕과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자의 모습으로 그 사자가 바로 참 메시아 왕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다윗의 뿌리로 한 구절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도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고 그 뿌리가 결실하여 그분이 참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거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 오실 거라는 약속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분에게 성령님이 부어져서 공의로 그 왕국을 다스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약속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실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분이 또한 죽임을 당할 고난받는 어린 양처럼 오실 거라는 구절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어디가 이 구절이 있죠? 예,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892페이지, 아니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구절을 지금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거라는 구절인데 마치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는 이 구절을 누가 읽고 있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죠? 그때 누가 와서 이 구절을 풀어줘서 예수님을 전했죠? 예, 빌립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아, 이분이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라고 풀어줘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 미리 약속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 일찍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일곱인을 떼기 위해 이제 나아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절 뒷부분에 가면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뭐 예수님에게 일곱 눈이 있고 일곱 뿔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일곱 영,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 일곱 영하고 계시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일곱 영이 뭐였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죠? 성령님. 그런데 일곱의 숫자는 이 땅의 교회로 보내지는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로 보내지는 그 일곱 교회로 보내지는 예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그 일곱 영의 모습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신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이 보내지는 곳마다 일곱 뿔과 일곱 눈도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일곱 영은 이미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의 눈이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일곱 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미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봤어요. 그 교회를 꿰뚫어 보시고 칭찬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교회의 죄를 다뤄보시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일곱 뿔은 뭘까요? 뿔. 뿔은 구약에 보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왕권이에요. 왕권. 그래서 그 뿔이 달려있다. 그러면 왕의 권세와 권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교회에 왕으로 함께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의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어린 죽임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는 천국에 계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천국에 계시죠. 하지만 그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의 교회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왕으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현실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계시록 13장 1절에 여기는 이제 짐승을 가리키는 건데 짐승에게도 뿌리 열이 있고 그 뿔에 열 왕관이 있다. 그 왕권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단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 대신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실 때 뿔이 있는 걸로 왕관의 뿔도 가리키고 있고 일곱 뿔이 계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그 뿔, 일곱 뿔을 가지고 계시는가.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14만 4천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백성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속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모든 탁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둘 곱하기 열둘 곱하기 천. 천은 꽉 찬 숫자. 열둘은 구약의 열두 지파. 또 열둘은 신약의 열두 사도들. 모든 신구약을 가리켜 탁한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일곱 뿔과 일곱 능과 일곱 영으로 천국에서도 함께 계시죠.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함께 하시지만 이 악한 세상에는 심판자로 계세요.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과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의 교회의 왕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부터 보면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심판과 같은 재앙이 임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지막 심판을 퍼부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건져져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은 또 특별한 사랑으로 건져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하시는 일이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두 가지 일을 이뤄가고 계세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백성들은 보존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일을 보좌에 앉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일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 그 심판의 날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마태복음 24장 생각나세요? 마지막 날에 징조가 어떠할 것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난리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고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고 배교가 일어날 거고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고 세상적으로도 난리 소문이 있을 거고 재앙이 있을 거고 그런 걸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어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 하면 출애굽 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 구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그 원수 민족은 심판하기 위해 출애굽기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셨죠? 뭘 퍼부으셨어요? 열 가지 재앙.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아홉 번째, 첫 번째, 그 처음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그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재앙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 뭘 이루셨는가를 보라고요.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자기 백성들은 계속해서 구별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권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고요. 애굽 백성은 바로 왕은 더 강팍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걸 지금도 이 땅에서 이 교회 시대에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걸 통해서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일곱 인을 띄시면서 이뤄가시는, 그래서 6장부터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이 교회 시대는 마지막 구원과 마지막 심판이 이미 시작된 때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배교도 일어나고 더 심판으로 갈 거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더 지켜지고 구별되어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하는 데 쓰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할 거고 우리는 다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를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는 예수님 나라에 이미 속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함께 있을 거예요. 심판으로 찾아오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러나 축복으로 찾아오는 해산의 고통은 거쳐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끝에는, 그 해산의 고통 끝에 뭐가 와요? 해산의 기쁨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또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가고 그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7절,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7절. 이게 사실은 클라이맥스예요. 5장 7절.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잘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극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다. 그래서 최고의 극적인 장면.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오로지 구원자. 그 예수님 외에는 길과 진리와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이 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왜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그 두루마리를 봉한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실 거예요. 즉 구원 역사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성취하셨지만 또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도 다 완전하게 이뤄가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누가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그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떨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긴 자로 끝까지 감사의 찬송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그 마지막 찬송,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 같이 읽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봉한 인을 떼시며 펴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사랑하여 지키고 보존하시며 이 세상은 더욱더욱 진노의 심판 아래로 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 예배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배교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여러 재앙이 또 퍼부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별하여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저희들 요동치 아니하고 반석되신 주님 위에 서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